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지만은요. 미국의 극장가에도 암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에 따른 것인데요. 매년 미국의 극장가에 개봉되는 영화의 수가요. 지난 2016년에는 700편이 넘었습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르는 수죠. 특별히 연말 연휴 기간에 영화를 보러 가는 미국인들이 많은 만큼 이 기간을 목표로 다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올해 역시 미국에서는 대형 영화 제작사들, 또 TV 영화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작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극장가는 한산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 2위 영화관 체인인 리걸 시네마의 모기업이죠. 시네월드가 미국과 영국 상영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CNN을 통해 보도되는데요. 이 극장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수익이 부진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최대 극장 업체인 AMC는 지난 월요일 5일 주가가 11%나 폭락했습니다. 연말 개봉을 약속했던 영화들이 속속 내년으로 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도 같은 맥락인데요. 올여름 개봉된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개봉관에 상영되면서 좀 기대를 걸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관람객 수가 적어서 예상보다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올 연말 개봉할 영화들이 내년 봄으로 이 개봉 일정을 미루니까 극장은 뭐 내걸 영화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 조사업체 분석가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리걸 시네마 외에 다른 주요 영화관 업체들의 상황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영화 산업 상황에 차선책이 없는 정도라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유행, 영향력 있는 리뷰, 또 마케팅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적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장 관람객들이 집에서라도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은요,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흥행 성적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동안은 저조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들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10월 둘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악성 댓글. 인터넷 사회관계망 SNS 인스타그램이 이 사이버 불링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악성 댓글을 감추는 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앱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적 기능을 선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회사는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공격적인 댓글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건데요. 회사는 이전에 신고된 불쾌한 댓글을 사용해서 이를 감지하는데 그러나 숨겨진 댓글 보기를 누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은 공격적이라고 간주되는 댓글을 여러 개 게시한 이용자에게 경고창을 띄울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의 댓글은 숨김 처리되거나 심할 경우 계정이 삭제됩니다. 2018년 취임한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지난해 인스타그램은 제한 기능을 내놨죠. 이는 댓글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또 부정적인 댓글 게시 전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했는데요. 다시 한번 작성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런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악성 댓글 편집이나 게시면에서 중대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카페인.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카페인 음료인 커피가 파킨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 카페인이 운동장애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애는 몸의 운동, 예를 들어 사지, 몸통, 목, 얼굴, 안면 등을 움직이는 운동이 자의로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카페인이 유전적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을 파킨슨 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파킨슨 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LRRK2라는 이름의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파킨슨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파킨슨 병 발병에 관하여는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188명과 이 질환이 없는 180명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두 그룹에는 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거나 없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연구 결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은 파킨슨 병이 없는 사람보다 혈액에 있는 카페인 농도가 7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혈액에 있는 카페인 농도가 31%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과 카페인 관련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미북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분석한 미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 내용입니다.
네, 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번 소식이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그 미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던가요?
네, 먼저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대화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은 맞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전 미북 대화 가능성은 원래부터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선거 전에 서둘러서 북한과 협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어서 갈루치 전 특사는 이달 7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양보하는 일을 폼페이오 장관이 하지 않았을 것이란 건데요. 그러면서 애초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 쪽에 가깝게 움직이려 시도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일 전에도 대선 전에 미북 간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분석은 많지 않았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했을까요?
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대선 전 미북 대화 가능성은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에 합의를 발표할 회담을 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세이모 전 조정관은 폼페오 장관의 방한 목적을 알진 못하지만 대북 접촉 시도가 폼페오 장관의 우선순위에서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북한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중국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일명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 달에 어떤 뭐 일이 됐든 또 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아예 뭐 물 건너갔다는 분석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혹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요, 현재 모든 상황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과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방한 취소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요, 북한이 미국 대선 전 도발을 통해 10월의 이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행정부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아니면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북한이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ICBM을 선보일 수는 있지만 미국은 이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전해주신 내용 중에 북한의 도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켄구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요, 북한이 미국 대선 전 ICBM 시험이나 핵 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하고 그리고 재선되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요. 북한 군인의 이 한국 민간인 총격 피살 사건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격 사건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과연 해당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가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들어본 기사입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피해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구약인 ICCPR에 서명한 뒤에 1997년 유엔에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조약 당사국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약에는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를 포함해서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겐서 변호사는요, 또 그러면서 국제 규약 6조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일까요?
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국제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유일한 건 아닙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요. 한국인 피해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네.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노정효 교수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한국인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송을 떠나서 일단 북한이 응당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없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요. 로버트 코원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협조해 공동조사에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의 첫 단계는 무엇을 위반했고 그리고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요. 그러면서 북한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북한 대사급 인사의 한국 망명 소식이 들어왔죠. 전해주시죠.
네, 한국 언론들은 지난 6일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과 그리고 집권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의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 역시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 전 대사 대리의 망명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 당국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성길 전 대사 대리는 지난 2018년 11월 임지인 이탈리아에서 부인과 함께 사라져서 행방을 놓고 참 추측이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한국으로 온 거네요.
네, 현재까지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그가 북한의 유럽 내 핵심 공관 책임자이자 아버지와 장인 모두 대사를 지낸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북한 내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행방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조 전 대사 대리는요,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문정남 당시 대사를 추방한 이후에 대사 대리를 맡아서 사실상 공관장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4개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치품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급하는 1호 물품 상납과 자금줄에도 관여했다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대사급 고위 인사의 한국 망명. 지난 황장엽 비서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997년 장승길 이집트 주재 대사 부부가 미국에 망명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북한 대사급 고위 관리의 한국 망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북한 전직 외교관인 A씨는 저희 VOA에 진술을 해줬는데요. 김정은이 상당히 격노했을 것이라면서 향후 미북 회담을 의식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떠들지는 않겠지만 해외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의 수가 몇이나 될까요?
네, A씨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한국에 망명한 북한 외무성 출신 정통 외교관은 6명 정도고요. 이 중에서 무역 관련 외교관 10여 명, 보위부와 서기실 등에서 파견돼서 외교 여권으로 활동하다 망명한 인사 10여 명을 합해서 대략 25명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좌는요,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 광장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사안은 이 대규모 열병식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무기를 선보일 것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네, 버뮤데즈 석좌는 북한이 예년에 비해서 장비를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세웠다면서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열병식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버뮤데즈 석좌는요, 김일성 광장에서 인파들을 움직여 하늘에서 주체 등 선전 문구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신형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버뮤데즈 석좌는 외부 관객의 반응을 고려한 최대 기만 효과 과정에서 보면요,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이동형 차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항상 외부 관객들에게 노출하고자 하는 무기만 선보인다는 점을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독자 선택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미국 외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북한 군인의 남한 민간인 피격살인 사건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식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대사 대리, 또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택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2018년 진행됐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30대 탈북자 조성우 씨. 미국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5년 후 미래는 미국에서 중산층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선택했던 순간부터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버지니아주로 이사 온 후 3년 동안 미국 내 물류운송회사 UPS에서 3년 동안 경험을 쌓으며 관리자로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로 이사 온 후 온라인으로 단과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성우 씨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사람과 사건이 있었는데요. 워싱턴 내 민간단체를 이끄는 한인 여성 한미 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가 조성우 씨를 찾아가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한인 여성은 세계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한국에서 온 탈북자 대학생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저 친구들은 분명한 뚜렷한 목표가 있구나라는 국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뭐 할지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목표인가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고 성우 씨 자신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던 일은 탈북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느낀 것을 나누면서였습니다. 3주간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가는 탈북 대학생들과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편으로 보면 참 그 친구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참 기회가 적다. 한국에서는 막 미국에 오고 싶다라는 말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반면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친구들이 공부 자체가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말,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냐고. 그때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2만 7천 명 정도. 북한 인구가 한 2,7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당시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1,000명을 대신해서 한 명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만 해도 기회가 적다는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할 것,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나 자신도 되게 거부받은 게 아, 참 나한테는 뭔가 이 천분제일의 기회를 허투루 쓰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호 씨는 단과대학을 온라인으로 마쳤고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범인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분명히 나한테는 내가 분명히 어떤 미국에 와서 해야 될 소명 같은 거 혹은 사명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슴풀에나마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비즈니스는 도무지 그냥 내 개인만 편안하게 살자고 여기 미국에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북한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조금 더 실천적인 문제를 연구하겠습니다.
성호 씨는 막상 대학에 들어가 전공 과목으로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학문을 찾게 된 겁니다. No
matter how dark it may become 하버드나 뭐 프린스톤이나 시카고대 이렇게 경제학에서 손에 꼽히는 좋은 대학들은 석사 과정이 없이 바로 박사 과정만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런 탑 대학들 그 밑에 있는 대학들부터 이제 석사 과정이 있거나 이미 지금 생기기 시작한데요. 그래서 경제학 석사는 최근에 많이 생기는 분야라서.
존스 홉킨스 예일대학, 콜롬비아대학, 터프츠대학 내로라 하는 명문대학원에 지원했던 성우 씨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보스턴의 명문 사립대학교 터프즈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부에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주 온전히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할 때 과정이로서나 한 다음에 보면 어떤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중독처럼 몰입에서 오는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배우고 경제학은 대학과정 경제학하고 석사과정 경제학은 천지 차이거든요. 석사과정에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이론적인 경제 모델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수학적 기초가 되게 세야 되고 통계학적인 것도 엄청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학부 때
보스턴에서 보낸 시간은 성우 씨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줬습니다. 탈북자로서의 학문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경제학 같은 거 중간 시험을 쳤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이 문제는 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제대로 맞게 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예, 그래프 도차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 한 명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나만 제대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학급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룹 토의 때마다 거의 성우 씨의 방법이 채택돼 많은 경우 그룹의 리더가 됐는데요. 성우 씨는 자신은 기억이 부족할진 몰라도 경제학 학문에 대한 이해를 적어도 다른 사람 하는 만큼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에게 경제학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경제학이 뭔가요?
아, 경제학이라는 종이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런 끝이 없는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줄 것인가 하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거는 교과서적인 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리화 문제를 푸는 교육.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뭐
성우 씨는 보스턴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인 학생들을 만난 것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북한에 대한 열정과 비전에 대한 자신감은 어떤 곳에서 경험한 것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조성우 씨는 이렇게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터프즈 대학 플래처 스쿨에서 경제 발전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성우 씨는 현재 직장인 세계은행에 들어오기까지 3개월 동안 직업을 찾기 위해 수백 통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조성우 씨는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반가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조교, 뉴욕대학교 연구조교, 특별히 뉴욕대학교 연구조교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밑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은행보다 월급도 많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고, 무엇보다 노벨상 수상자와 일하면 박사학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평소 원했었던 세계은행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던 겁니다. 1년가량 생활하면서 많은 기억과 경험을 갖게 해준 보스턴에 대해 조성우 씨는 이렇게도 회고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여기저기 달리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도시, 그 어떤 주제로 어떤 의견을 내놔도 양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학구적인 도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도시, 그리고 북한에 대한 향수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와 대의정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표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과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증오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태프트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진보의 길을 방해하면서 막고 서 있고 불충실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프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공격은 자신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오래되고 진정한 친구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연설이 끝나고 어떤 기자가 태프트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이 대통령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시오더 루스벨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20세기 들어 첫 10년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10년은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국내 정치 무대로 돌아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2년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당인 진보당을 조직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지 못하자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1912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지배했는데 공화당의 보수파들은 태프트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건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였죠. 실제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자 곧 공화당을 떠났습니다. 공화당에서 탈당을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주의 의원들과 함께 진보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요. 진보당은 자신들만의 전당대회를 열었고 개혁을 약속하는 정강을 승인했습니다. 진보당이 약속한 개혁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 진보에 대한 자신들의 열망을 보다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됐습니다.
민주당도 진보 사상을 지지하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우드로 윌슨 뉴저지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랜만에 쟁쟁한 후보 세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맞서게 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후보는 거의 모든 민주당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매우 유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민주당과는 달리 공화당은 분열됐습니다. 공화당원의 일부는 태프트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했고 일부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주길 바라며 공화당을 떠났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며 연설을 이어갔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 역시 루스벨트 후보 못지않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두 후보는 마치 대통령 선거운동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태프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거절했고요. 대부분 여름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새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루스벨트 후보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루스벨트 후보는 연설하기로 계획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머물던 호텔에서 나와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차의 지붕을 열고 서 있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스벨트 후보가 호텔에서 나와 차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총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범인은 존 슈링크라는 극단주의자였습니다. 루스벨트 후보가 차에 서 있을 때 그 순간 달려가서 외투에서 총을 꺼냈고 루스벨트 후보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총을 맞고 쓰러졌던 루스벨트 후보가 상처를 손으로 부여잡은 채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에 맞은 통증이 엄청났을 텐데 말이죠. 총격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루스벨트 후보 안주머니에 있던 물건들 때문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범 존 슈랭크가 쏜 총알은 루스벨트 후보가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를 관통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정예 육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 육군사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제복에 절도 있는 움직임, 높은 기상과 품위, 전 세계 많은 청소년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사관 생도들의 모습이죠.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1802년에 세워진 4년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일종의 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한국에는 국가에서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로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 National University라는 말이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 한국의 국립대학 역할을 하는 것은 주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주 단위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주립대학들이 주민교육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 단위에서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양사관학교, 해안경비대사관학교 같은 5개의 국립사관학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5개 사관학교는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연방정부가 전액 학비와 개인 용돈을 보조하는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정예 장교들을 배출하는 일종의 군사학교면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 특별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국립 군사학교 중에서는 육군 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발표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전국의 리버럴아츠 칼리지 가운데서 공동 21위에 올랐습니다. 리버럴아츠 칼리지,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 아츠 교육이라고 하면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 아츠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 아츠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의 관문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입학하면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문은 물론 군사교육, 엄격한 신체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달리 사관학교 학생들은 사관 생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미국의 대학들은 1학년을 freshman,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은 senior라고 부르는데요. 웨스트포인트에서는 1학년을 freshma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plebe, 즉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2학년이 되면 1살짜리 말인 yearling, 3학년인 젖소인 cow, 졸업반이 되면 비로소 first T, 이른바 1등 말이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육군 소위로 임관돼서 5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정식 이름보다 웨스트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을 들어보시죠.
육군사관학교는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소인 웨스트포인트를 따서 웨스트포인트라는 대칭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입니다. 미국 동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West Point는 캠퍼스 규모만 해도 16,0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미국의 명장자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걸 해서 향후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국가의 관성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역사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 미국 대륙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지역이 천혜의 환경을 갖춘 북부지역 최고의 전략 요새라고 판단해서 이곳에 군사기지 건립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기초가 됩니다.
네,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전쟁 영웅 테드스 커세우스크 장군으로 하여금 웨스트포인트 지역에 천혜의 환경을 살린 군사기지를 세우도록 명령했고 이듬해 대륙군 총사령부는 이 웨스트포인트 요새로 이주해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지역에 군사시설을 넓혀가면서 전략 요충지대뿐만 아니라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150톤 무게의 철선을 연결해서 해저 방어시설도 건립했습니다. 영국군의 끊임없는 공격과 아군의 반역 활동이 있기도 했지만 웨스트포인트 요새는 단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략기지로 남아있습니다.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등 신생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1802년에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중에 5대 교장이었던 실버너 스테이어 대령은 웨스트포인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오늘날 웨스트포인트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실버너 스테이어 교장은 1817년부터 1833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육군 사관학교의 모든 교과 등의 체제를 설립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현생이 갖추어야 할 군인 정신, 경직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여 교장은 장교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영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해 커리큘럼의 토목공학 교육도 보강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오늘날 후손들이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미 대륙횡단 간선도로 교량, 철도, 항구 등을 건설하는 공병부대 기술 장교들이자 군사 엔지니어들로 활약했으며 파나마 운하도 육사 졸업생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수많은 전선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도 이 웨스트포인트가 배출한 수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맥아더 장군은 특히 웨스트포인트의 최연소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현대전을 치르는 능력이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해 모든 생도는 프로 운동선수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체력 단련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또 전 생도들의 교과 과정에 역사학과 인문학 교육에 비중을 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특히 정신 교육을 통해 생도들에게 육사의 교훈인 명예와 임무, 조국을 심어주며 생도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은 육사생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한국전쟁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동문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157명이 전사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 최고의 육군 정예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와 초기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사의 교과 과정 또 선발 요강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